모든 그 물질을 철물점에 가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값이 나갈까 해가지고 문의를 해보니까 한 20불 정도, 20불 정도면 살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물질적으로 보면 그 황소보다 소보다도 훨씬 값어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남성들님들 점심 식사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우리 그 소는 사실 버릴 게 없습니다. 소 아시다시피 말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티본 스테이크를 비롯해 가지고 리바이나 뭐 하여튼 뭐 초이스 여러 가지 그뭐 스테이크가 많잖아요. 맛있는 소한 마리 잡으면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소의 기름도 먹지만 이 비누를 만드는데 또 지방이 이렇게 사용된다 그래요. 뼈는 여러분 설렁탕, 곰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렇게 날씨도 그냥 후줄굴한데 이럴 때 뜨끈뜨끈한 설렁탕, 곰탕 좋잖아요. 뼈는 또 그렇게 또 사용이 됩니다. 소 내장은 곱창. 곱창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저는 잘안 먹어봤는데 소 곱창도 맛있죠. 맛있고 소 가죽은 그 옷이나 가죽으로 구두 아니면 남자들 그 혁대 그 벨트 같은 거 만드는데 이렇게 또 사용이 되고요. 그 소피는 이제 선짓국 또 아니면 그 소세지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 유럽에서도 보면 그 피로 만든 그 소세지가 굉장히 블러트 부어스트라고 그러는데 독일 말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피로 만든 그 소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만들고 또 여러분 꼬리는 또뭐 꼬리곰탕 좋아하시잖아요. 꼬리곰탕으로 만들고 또 소뿔 뿔도 뭐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거 쏙쏙 패먹어가지고 연필 같은 거 이렇게 꽂는 연필통으로 또 이렇게 또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소는 한번 잡으면은 버릴 것이 없대요. 버릴 게 없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다. 귀한 이유는 말씀에도 있지만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몸, 가치적으로 보면 한 20불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이게 이제 병이 들어가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요, 그 병원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나옵니다. 20불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할까요?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더 연장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누워 있어 보면 얼마나 우리 생명이 귀한 줄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어 보면 참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 우리의 목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일찍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겉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 같은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까? 병든 정서, 잘못된 성격이 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일까?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돈, 돈, 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무리즘에 사로잡혀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 왜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한번 잘못 본 사람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난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 주제로 하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구원을 받는다, 새 피조물이 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심령이 고쳐지는, 달라지는,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건 칭의죠. 첫 번째, justification 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화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내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보았지만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킨 표적이 무엇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3장 전에 2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암시, 시그널, 사인이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 아무나 허드렛물, 물이 변하여 잔칫집의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허드렛물과 같은 이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켜주는, 예, 이런 일을 하실,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얼마나 한 많은 여인입니까? 너무 상처가 많은 여인이거든요. 남편을 5명, 6명 갈아치우면서, 이거 얼마나 참한 많은 인생이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많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의 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예. 자기 치유돼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말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본문은 제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에 2장 마지막 부분서부터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3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2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요, 항상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적을 이렇게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3장 전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 표적을 행하셔서 그거를 많은 사람이 체험하고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병자가 낫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말이죠. 이 사람의 상식과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하고 신비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바람은 불지만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야, 예수님이 저런 사람이 할수 없는 저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래요. 믿어. 23절에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근데 계속해서 보게 되면, 24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안 속아. 예를 들어서 너희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5절도 보게 되면 2장 25절도 보게 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보니까 그 믿음은 전부 엉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이유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 니고데모를 대표로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등장시키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지난번에 봤지만, 예수님, 당신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자, 우리 3장 2절을 같이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를 아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 많은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그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녕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나타난 특징을 검토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나와도 한번 연관시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정말 이러한 것 때문에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난 신앙인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이 좋고 교회 여러 가지 친교라든지 뭐 이런 사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나오는 그런 신동가를 우리가 니고데모를 거울 삼아서 자신에게 비춰보면 어느 정도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런 이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데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해 나가는 과정을 3장을 쭉 읽다가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대화가 이게 서로 맞지를 않아요. 빙트가 맞지를 않아. 엉뚱해. 니고데모가 하는 말과 예수님 대화가 통하지를 않아요.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을 우리가 안다. 왜? 표적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대짜고짜 너 거듭나야 돼.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60, 70이 돼가지고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대화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셨죠? 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뭐 여러 목사님들이 물은 뭐 요한의 세례다. 세례, 물 세례다. 어떤 분은 뭐 태어날 때 우리가 어머니 양수를 이렇게 하고 태어나니까 그거다. 어떤 분은 또 기가 막히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물과 성령은 같은 것인데 이중으로 이렇게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복싱 잘하는 무하마드 알리가 있는데 그분이 항상 그 권투를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비같이 날라서 벌같이 쏜다. 그 말을 말 나비같이 날라서 벌처럼 쏜다라고 하는 건 하나를 좀 긍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는 것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물과 성령은 하나다. 하나의 말을 성령이라는 말을 물로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뭐 그렇게 그럴듯하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는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여러분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다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복음. 복음의 두 기둥은 뭐예요? 복음은 두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불뱀의 사건을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계속되는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도 힘든데 그 당시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사람이 거듭나서 정말 이 신비한 중생의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거의 대화 마지막에 가면 이그 니고데모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랍비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공회원이요. 이런 체면 다 그냥 땅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아주 어린아이가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다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해주시는 것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늙고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고집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도 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거듭날 수가 있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불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거듭난다라는 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못된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사람이 결정한다고 자기 의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평생 내가 이런 고정관념과 이런 선입견으로 세상을 살았는데 나도 새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수 있다. 성령으로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하신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은 육이리. 아무리 육은 아무리 결심해보고 떠들어보고 교양을 해봐야 육은 육이다.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는 역사가 있고 나서야 중생의 역사가 있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그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물과 성령으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거기서 머물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에 물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 뜻을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해. 그리고 부활해야 해.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의 모든 대화의 핵심을 통틀어서 종합해보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사건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만이,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 이것만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외에는 어떠한 교양과 지식과 어떤 수양, 도덕과 철학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 하는데 뭐 복음은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먼저 번에 제가 한번 설교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자 민수기 21장에 한번 가보시면은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그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왜 구약의 굴뱀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지 거기서 이제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250만으로 불어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땅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근데 구원해 내가지고 빠른 길이 있어요.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먼저 데리고 오십니다. 두 달 걸렸습니다. 라암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두 달 걸렸는데 거기서 1년 한 1년 정도 이제 머물러 있어, 시내산에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그 이제 그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여러분, 10일 걸렸습니다. 10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 그냥 들어갈 수 없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 다 돌아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 그럼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장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이대로 안 되겠다. 너희들 광야에서 훈련 좀 받아야 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은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께 왜 불평불만을 했냐면 그 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 이제 광야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하여 불평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 아,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나. 길로 인하여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툭하면 이제 불평불만 하잖아요. 광야에는 먹을 마실 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만나밖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력이 쇠약해졌다 그러고 계속 불평불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길로 인하여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뒤로 돌아 해가지고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느냐는 거죠. 길로 인하여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는 거죠? 불뱀을 보내시는 거죠. 불뱀.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 멸망되었느니라.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첫째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 둘째는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가끔 우리도 같이 뭐 이런 죄를 짓지만, 이게 뭐예요? 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이런 것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짓는 죄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둘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는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예요. 여러분, 툭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도자에 대한 원망, 모세, 아론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큰 죄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도 알죠? 미리암. 모세가 다른 그 구스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때, 아론과 그 누이, 그 형이 모세를 할때 하나님이 그참그 둘을 벌하시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유,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죄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 길로 인하여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물게 했어요. 이것이 재앙이에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오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불뱀에게 한번 물리면은 얼마나 독이 센지 목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독이 온몸에 퍼질 때 마치 불을 삼킨 것처럼 목이 막타 들어가는 거죠. 예. 여러분, 뭐 불뱀이 입에서 뭐 불을 뿜어가지고 불뱀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떼로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250만이나 되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복하며 하나님께 참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용서한다. 이제 회개한다면 너희들이 내가 용서한다. 용서하는데 이미 불뱀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해 주시는데,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 치료법이 참 이상합니다. 참 독특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기왕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해 주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불뱀에 물려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너희들은 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명하노니 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또 뱀에게 물린 사들에게 무슨 특효약을 또 주시는 것도 안 해요. 예. 무슨 뭐 무화과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발라라, 뭐 이런 치료법도 없어요. 그런 거 특효약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의 근원이 된 불뱀도 물리쳐 주시지 않아요. 없애 주시지도 않아요. 예, 그 치료법을 보면 또 일괄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한꺼번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요상한 치료법을 주시죠, 모세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대 끝에 매달아가지고, 쳐다보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그 쳐다보면, 그리고 외치라. 쳐다보라. 외치라는 거야. 쳐다보라고 외치라는 거야. 그말 듣고 쳐다보면, 불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쳐다보면 될 텐데, 안 쳐다보고 죽을 건또 뭡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죽어도 싸죠. 팔자죠,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렇게 전도해도 왜 이를 악물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죠? 구원의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를 쳐다보면 되는데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리뱀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뱀은 뱀인데 진짜 뱀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리로 만든 뱀이, 구리로 만든 뱀이라요. 가짜 뱀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뱀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은 이 뱀의 상징은 마귀죠. 사탄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옛 뱀이다, 옛 용이다, 사탄이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리뱀을 단 이유는 뭐예요? 저주가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 죄가 매달리고 저주가 매달렸다. 구리뱀이 장대 끝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건 예, 바로 죄가 처벌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쳐다보라는 거죠. 예,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쳐다보는 게 믿음입니다. 된다, 안 된다, 구원을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거듭날 것이다, 거듭나지 못할 것이다.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본인의 말씀, 약속. 분명히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그 3장 16절도 뭐예요,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 저는 누구예요?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 약속이 내게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효력이 발행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행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신구약, 전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도 바로 이거예요.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따라해보세요. 믿음. 믿음. 오직 믿음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앙망하는 게 뭐예요? 쳐다보는 거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기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를 앙망하며 쳐다보는 거예요. 예, 우리 김영순 집사님 아까 또뭐 우리 작년 기도도 해주셨지만,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도움받기로 합니다.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예? 날좀 살려주세요. 예?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보니까 땅끝 모든 백성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쳐다보라. 나를 쳐다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거듭남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미 뱀에 다 물려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예, 단 하나의 조건. 너희가 살 것이야. 불뱀에 물려가지고 너희는 다 죽어. 근데 내가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너희는 살을 것이야. 결과. 뭐예요? 사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예, 결과는 다시 사는 것이지만, 살지만,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는 종이나 자유자나 외국인이나 병든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악마하고 불의뱀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게 종말론적 메시지예요. 예, 마지막 통첩이에요.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 거죠. 예, 그런데 참 웃기는 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살아가지고 사는데, 이 구리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리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리뱀을 어떻게 해요? 모셔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둔 거예요, 글쎄.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거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참, 사람들이, 보니까는 신통해요.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막 치료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마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구리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게 중요한데, 이 구리뱀에서 무슨 마력이 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성전에다 꽂아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걸 하나님의 우상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상화. 예, 사무엘상도 보게 되면 법궤를 메고 가면 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법궤를 메고 나갔죠. 예? 에벡 전투에서 보면 대패하잖아요. 3만 명이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궤 궤짝에 갇혀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터에 왔지만 하나님은 안 오셨다고요.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기는 줄 알고 똑같은 거죠. 오늘날도 보면 액세서리 같은 거. 예. 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거, 말씀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 있는 그 구리뱀을 가져다가 불태워가지고 다 살라 빠가지고 버려버렸습니다. 왕하 18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후수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청동이라는 뜻이에요. 아, 저건 그냥 구리야. 구리뱀이야. 가짜 구리뱀이야. 라는 뜻이에요. 누후수단이라는 말은. 예, 그래가지고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예, 이렇게 빠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을 다 흐트러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구리뱀 자체 어떤 마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것에 의미가 있고, 여러분, 막대기가 중요한, 그 장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놋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니고데모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소중한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정말 중생하고 싶으냐? 내가 정말 거듭나고 싶으냐?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으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하리라. 십자가의 인자가 높이 매달려야 하리라. 너는 그때 그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라. 앙망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 그 십자가를 너는 쳐다보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아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평생 남은 여생 사는 날 동안 아버지 거듭남의 구원에 확신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자 자녀된 이 아버지 참 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며 떳떳하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귀한 우리 분일 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